예전에 대한 설교를 하기에 이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설교고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게으름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어떤 단정도 없고요. 이런 게 게으름이 아니라 저런 게 게으름이다라는 개념을 새로웠게 한 것도 없고요. 게으름을 좀 더 진행해 나눠서 게으름은 이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라는 후반도 에센트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게으름 깔끔하게 고해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잔소리처럼 들으실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죠. 오늘은 유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의미있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좀 듣기 싫은 혹은 부담스러운 혹은 공격적인 얘기가 반복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더 여시고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시고. 혜진아, 그 소리 너무 큰 것 같아. 내가 샀으면 어떡하냐, 저거. 나는 왜 골프를 갖다 주면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지? 제가 샀어요, 저거. 엄마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샀는데. 저기 시끄러운 건 줄 알았네. 하여튼 여러분들 도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약간 집중해서 설교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그 스피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톤을 너무 올리면 공격적으로 들릴 것 같아서 조금 톤을 좀 다운시키고 이 내용을 내가 평소에 쓴 하이 액센트라면 굉장히 싫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되돌리면 소리 안 지르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졸리거나 제가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톤을 다운시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몰입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몰입해서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몰입해서 우연히 여러분과 눈이 마주친 것인데 제가 나를 지적하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 저런 얘기를 할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설교의 대부분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네, 일부러 여러분을 찾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해봅시다. 본문에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맨 먼저 뭐라고 하죠? 3절에 대사람이부터에서 얘기하는 건 게으르게 행하고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너희가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정도로 게으른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게으르게 행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못된 기준을 쓰는 것, 질서가 없는 것, 무질서한 거라고 얘기했죠. 질서는 뭐예요? 바른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행동해 나가는 걸 질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게으름이 없다는, 게으르다는 걸 뭘 얘기했습니까? 질서가 없는, 다른 편으로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을 단절할 대상으로까지 얘기하고요. 게으른 사람들은 바른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를 일하지 않으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9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야, 일하기 싫으면 굶어! 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게으른 거면 네가 게으르게 살 거면 네가 그것들을 먹고 살 생각들을 하지 마 라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되게 러프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고 할 것처럼 타인의 게으름에 네가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타인을 어떻게 무슨 전염병도 아닌데 타인을 되게 안 좋게 물들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요. 우리가 가르쳐준 전통과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게을러?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교리를 얘기하건 무슨 신앙생활을 얘기하건 어떠한 다른 것들을 갖고 있건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의 흐름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복음의 흐름에 있는 사람이 게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게으르면 먹지도 마 라는 식으로 독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거리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도 먹잖아요. 그럼 누가 이런 걸 먹겠어요? 타인이란 걸 먹겠죠? 그렇죠? 게으른 사람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건 창조적인 말이고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럼 그 사람 말을 누군가 수습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게으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것도 누가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일거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굉장히 독하죠. 여러분, 요예지만한테도 이건 충분히 러프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어떤 악의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게으르면서 게으른 것을 아끼고 게으른 것을 사고방식화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런 사람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대사로니카 교회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교회냐면 데살로니카 교회는 마케도니아라는 도시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전해서 설교하니까 그들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이 없고 많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집중력으로 교회가 살아났던 교회예요. 그리고 데살로니카 전서 앞부분이나 후서 앞부분을 보면요. 대사랑의 교회에서 평가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만의 교회라는 평가를 항상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시고요. 너희가 환난 중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환난 중에서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서로 사랑을 잘 지켜냈던 교회였어요. 대사랑의 전서는 후서나 다 무슨 이슈를 메인 이슈로 적고 있냐면요. 재림 이슈를 메인 이슈로 적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대사랑의 교회의 문제였다고 얘기합니다. 포인트를 이해하시겠죠?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뭐했어요?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재림이 곧 임재할 현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임재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게을러집니다.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내가 사업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내가 10년을 보고 어떤 작품 활동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내가 힘들게 내 인격과 내면의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치유하고 해결되고 개선해갈 이유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곧 현저한 해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 나는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겠죠. 그리고 그러더니 그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예 오늘 먹고 살 일조차 안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무기력하게 오늘만 버티면서 살자 이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오늘을 버티는 일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책임을 다 누가 지고 있습니까? 바로 왜 그렇게 독하게 얘기하나요? 교회가 다 지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부활만 생각하고 재림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교회에서 띵가띵가 기타 치면서 찬송가 부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 급식은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급식하려면 누가 벌어온 헌금을 해야 돼요? 재림이 왔음에 불구하고 내일 재림이 와도 오늘 출근하는 사람들이 벌어온 현금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무슨 문제가 나타납니까?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애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믿음 지키고 자기들끼리 행복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심각한 오해를 야기시키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닌데 마치 그리스도의 가치가 교회가 신앙이 사회와 단절적이 돼서 자기들만의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사회적 기능이 되게 말살되는 것처럼 멀쩡하게 일자라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이슈로 보여져요. 그럼 그 뒷수습은 누가 해야 돼요? 필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필드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적인 삶을 보여주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그런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거리만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살로니카 교회가 갖고 있었던 정경입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나쁜 사람들이죠.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딱 단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은 종말론자도 아니고 직장도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쯤이면 뭐 여기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만큼의 심각성은 여러분들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독하게 얘기했던 이유는요. 애들이 진짜 일을 안 해서 그랬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요. 뭐 일하지 않은 먹지도 말라를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쵸? 먹는 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예전에서는요. 예전 사회에서는 먹는다는 건 대단한 거였어요. 보릿고개가 50년대까지 분명히 있었고요. 하루 세 끼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 하나 더 붙는 게 되게 큰일이었어요. 사실. 지금이야 먹는 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지만요. 그건 달라집니다. 현대 사회가 예전보다 못해졌다 많이 해요. 그쵸? 우린 예전보다 좁은 집에 살고요. 예전보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요. 예전보다 안경 한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잘 먹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린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먹습니다. 그쵸?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 아니면 회 안 먹었어요. 우리는 회 먹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먹여 살려야 되는 게 큰 이슈였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큰 부담을 주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에센트까지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이들과 같은 내적인 문제가 있겠죠.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수동적 낙관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장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인격의 문제도 있고 관계도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지나면 좀만 지나면 내가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꾸는 게 뭐예요? 수동적 낙관론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이 문제가 내가 지금 해결하려면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그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그 문제가 갑자기 짠! 하고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수동적 낙관론이라고 해요. 교회에 종말론자들은 많지 않지만요, 이런 수동적 낙관론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내가 별걸 안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확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동적 낙관론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죠. 보세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취업 공부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요나이 때는 지났지만 대학생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학생 있구나. 대학생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대학생이 있어요. 아, 졸업하고 취업할 생각에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그 취업을 해내려면 내가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그것들을 다 스펙 따로 다니고 내가 영어 성적 따로 다니고 내가 체험 행사 하는 다니고 내가 그것들을 이력서를 관리하면서 4년을 진짜 썼습니다. 그리고 그 4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겨우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이게 A유형의 인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세속적 인간으로 표현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거에 반대하는 B유형의 인간, 신앙적 인간이라면 어떤 유형의 인간을 얘기해요? 당장 내가 그렇게 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자는 방향성도 없이 달려가기 전에 내가 20살이면 내가 뭐가 먼저 필요하다? 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살 것인가라는 성품을 내가 다듬어야 되며 그리고 나는 어떠한 문제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 사회적인 방향성과 그 영역들을 설정하고 그 영역에 그럼 잘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준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능력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B유형의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뭔 없어요? 저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선명한 주관이 있고 그 주관에 어느 정도 걸맞는 성품들을 갖고 있으며 그 성품과 함께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줄 만한 일정한 능력이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영역이 어디인지 자기 스스로는 알고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B유형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C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C유형의 사람은요. 이쪽 사람을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한심하게 생각해요. 너 이렇게 스펙이 전부니? 대학이 뭐 어? 취업하려고 하는 거니? 인생이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쵸? 근데 이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이 사람에서는 인생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나? 뭐 당장 뭐 그걸 꼭 해야 되는 건가? 뭐 나는 그걸 조금 막연하게 들리는데? 라고 막상 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삽니까?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어느 정도 좀 걸쳐서 지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기는 졸업하면 돈 많이 주는 직장에서 보람있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한 학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얘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죠. 얘가 개예요. 아까 얘기했던 개 있잖아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다며요. 봅시다. 잔여 양육에서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잔여 양육에서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페인트만 칠해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우리나라가 피아노 조율만 할지라도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대우받는 세상이라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애들을 그렇게 안 키워요. 왜 그렇게 키우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쵸? 그런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인정받고 위치를 갖고 살아가려면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변수라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떤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은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지, 그래서 선행이 좋은지, 자기도용 주도형 학습법이 좋은 건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지, 나는 얘를 어떻게 스케줄링 해줘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애를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려면요, 이렇게 가르치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성적이 단 잘 나갈 확률이 사실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반대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름대로 신앙적, 이건 그냥 얘예요.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학업적 성취보다는 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싶고, 내가 아이들에게 능력이 타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품이 탁월했으면 좋겠고, 내가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많이 인정받는 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애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가치교육을 시키죠. 그쵸? 가치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돼요? 아이가 그냥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것만 할 때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치교육이죠. 두 번째, 성품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성품교육은 말로 시킨 게 아니에요. 태도로 보이는 거죠. 아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건 나는 아이에게 아이가 가져야 될 한결같은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아이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아이의 인생을 스케줄링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이나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갈 확률이 훨씬 크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은 당연히 감내하는 거죠. 왜? 이게 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신앙적으로 양육한다고 할 수 있는 케이스죠. 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라. 예를 들면. 봅시다. 그럼 C는 어때요? 예수민은 엄마예요. 예수민은 아빠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애를 쥐잡지 잡아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어휴, 저러다 애 잡어. 뭐 이렇게 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애를 안 잡네요. 그렇다고 뭐 자기가 가치를 바로 세우고 변화된 성품으로 애들을 대하고 애들을 다른 방향으로 스케줄을 해주고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애들을 학원도 안 보내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고 자기가 정돈되지 않는 인생 가치관을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표현하면서 그냥저냥 지냅니다. 그럼 애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도저도 아니게 나오죠. 그쵸? 아니 애 자체가 그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 그 교육의 영역에서, 그쵸? 포인트는 아시겠죠?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이런 엄마가 자꾸 내 아이는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돼 있어야죠. 이런 대학생이 나는 내 인생을 주께 맡겼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 어떤 성공이나 어떠한 그런 거는 딱 포기했어야죠, 그쵸? 그럼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그게 신앙이냐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잘 된다는 생각이 우리가 한 게 얼마나 해로운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학점 공부를 하지 않고 난 치열하게 아이 어떤 학업을 돌아봐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학업적으로 탁월해지거나 내가 좋은 직장을 갖게 될 거로 생각하는 건 그저 지름길의 원리죠. 그냥 난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벼주시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내 백이니까 무슨 일이든 생길 거야. 그건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저 언제부턴가 스며들어온 막연한 낙관론이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한 시간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공부 안 했으면 성적 나오기 바라지 마십시오. 열심히 준비 안 했으면 성공했을 길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치열하게 몸부림치지 않고 변화되길 바라지 마시고요.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 어디에 씨도 안 뿌린 놈이 수학을 할 것이고 성경 어디에 일하는 애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온 막연한 낙관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완고해집니다.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현재의 자기의 형태와 태도를 바꾸려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절박함과 비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비장함이 있을 때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 여러분 익숙하다는 게 얼마나 편안한 겁니까? 익숙한 건 편안한 거예요. 라이프스타일 익숙한 건 편합니다. 내가 쓰던 내게 익숙한 사고의 패턴 익숙한 건 편해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익숙한 건 편해요. 내가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수가 없고요. 내가 그런 식의 스케줄로 살아면 내 인생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사람은요 안 바꿔도 되면요 최대한 자기가 안 바꾸는 방법을 찾는 게 사람입니다. 왜요? 바꾸는 건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막연한 낙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꿔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요, 완고해집니다. 그게 막연한 낙관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우리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 해주실 거예요. 근데 포인트를 잡읍시다. 여러분,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내가 씨앗을 뿌려서 모를 준비하고 논에 나가서 모를 심고 거기서 김을 메고 내가 피를 뽑고 내가 그것들을 다 감싸주고 물을 대고 해서 가을에 추수했어요. 이 농부가 그 벼를 키웠습니까? 그러면 태양과 땅과 비가 그 벼를 키웠습니까? 그럼 자연이 그 벼를 키운 거예요. 농부가 그 벼를 키운 게 아니에요. 농부는 그렇게 하면 그 벼가 자라난다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거기에 기회로 끼어들어간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자연이 그 벼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죠. 여러분들 좀 열심히 좀 한다고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노력한다고 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실효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플이 실적 위기가 안 왔으면요, 잡스는 픽셀로 끝났어요. 실효가 없이 위대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는 그 논은 누가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셨죠. 자연이 키웠어요. 근데 누가 키운 거예요? 내가 키웠죠. 내 인생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 바뀌시죠. 근데 누가 바꿔요? 내가 바꾸죠. 내가 바꿔야 될 곳에 바뀔 수 있게끔 서 있어야 바뀌는 거죠. 우리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무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벌판을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생각해요.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막 씨앗들이 날아온 다음에 땅에서 그 씨앗이 막 미친듯이 솟아나고 그것이 성숙해지면 지가 옷 다 벗고 나달들이 저기 포장지로 들어가서 지 혼자 패킹하고 이젠 팔으시면 돼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 그늘에 앉아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없냐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와 로마와 유럽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한테 환상 보여주고 그 환상 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 세워놓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번만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강사로 쫙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서 두들겨 맞고 욕먹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굶주리고 감옥 가고 고생하고 오해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도 하면서 제자들이 사역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성령이 세웠죠.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최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통할 수 있었죠. 보통 이분은 제가 소리 지르는데 톤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보통은 성냐 이렇게 하는 얘기 하잖아요. 훨씬 따뜻하죠,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남은 시간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스트레스 풀고 살아가면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엑스트라 타임을 스트레스 풀면서 살아간 인생은 절대 안 바뀝니다. 성령도 그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왜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벌판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씨앗이 나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불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움직입니다. 그것이 부지런함에 대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았으면 먹을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뿌리지 않았으면 거둘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뿌리는 사람들이 거두는 옆에 서서 피해자인 양 자꾸 그렇게 서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들 가해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래서 내용은 따뜻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 이걸 여기서 해봤거든요. 내용 너무 독한 것 같아서 여기서 혼자 안 웃었는데 해봤어요. 너무 내가 들어도 상처되는 거야. 막. 내 소리에 내가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원고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따뜻하게 얘기하는 방향으로 그 수정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 이 말씀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시죠? 제가 올해 무슨 말씀 뽑았는지. 아니, 일나기를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는 날 죽었는 날이 제 올해의 말씀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올해 나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대로 열심히 안 하려면 시작을 하신 거겠죠. 다른 건 된 거예요. 근데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죠. 나만 당할 수 있어요? 함께 해야죠. 두 번째. 라그나의 낙관론의, 수동적 낙관론의 문제가 첫 번째였던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두 번째 문제는 더 간단한 문제죠.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그쵸?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50%는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문제입니다. 그쵸? 타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여.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쵸? 이 부조리한 사회가 여러분들을 억압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타고나기 그 정도의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타고나기 그 정도의 환경을 타고났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의 50%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생긴 게 뭐 아니에요. 세상 때문에 생긴 게고, 신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죠. 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쵸? 근데 나머지 50%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좀 이런 상황을 주셨으면, 걔를 도대체 왜 만나게 하셔서 블라블라블라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뒷목을 잡고 여러분을 발꿈치를 잡는 문제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 반대가 더 많지 않아요? 내가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일에게, 그 시절에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대했으면 안 되는 데가 여러분의 발꿈치를 잡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50%는요, 세상이 던져준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받아서 나머지 50%를 풀어내야 인생이 70점, 80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은 안 그래도 50점의 문제를 던져주는데 여러분 스스로 50점의 문제를 더 만들어내 버리잖아요? 그럼 인생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눈을 깔잖아. 괜찮은 이성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 자매들끼리 만나면 항상 하시는 얘기예요. 남자가 없대. 괜찮은 남자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 죄송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높은 면접관의 기준을 가져놓고 최근에 설교했었죠. 왜 이런 남자 안 나타나는 거야? 라고 면접 데스크에 앉아서 심사위원처럼 계속 앉아계시면 누가 거기 들어올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면접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시든가, 이런 좋은 회사가 있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근데 아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봉을 높여야죠. 저 처우를 개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시간을 단축해줘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지하에 수영장을 하나 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인간적인 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기회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적 기회가 없죠. 정말 여러분들은 안 좋은 시대를 타고나셨어요. 저희 세대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어디 가서 뭐든 일이든 하고 있었거든. 나도 삼류대 나왔고 나도 지방대 나왔고 그때 내 국문과 동기들 다 영어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소설이나 쓰겠다고 꼴랑꼴랑 돌아다니고 그랬던 애들이 지금 다 밥 벌어놓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시대가 괜찮았나 봐요. 그때까지. 근데 요즘 얼마나 사회적 기회가 없습니까? 우리 때 최소한 비정규직이라도 없었는데 사회적 기회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사회 탓이 큰 것 같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 하려고 했을 때 난 준비가 다 됐는데 진짜 아무도 기회를 안 줘서 어려웠어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 기회가 지나갔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인데 진짜 기회가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최선이었어요? 난 모르겠다 이거.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그쵸?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저도 많이 받았어요.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혼란스러워요. 사회적 가치가 정돈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맞건 틀리건 어느 정도 70점짜리 이상의 사회적 가치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저건 맞지만 이 부분을 보완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가치가 시대적으로 안 잡혀 있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은 우리 가운데 뭘로 다가와요? 굉장히 큰 공격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요, 혼란과 상처는요, 우리 가운데 같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정신은 어지럽고 마음은 상처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쵸? 이건 진짜 사회 탓이죠. 우리 탓이 아니에요. 근데 물어봅시다. 그걸 치료할 기회가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적이 없나요? 혹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기준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혹은 치유받을 기회가 있지 않았나요? 내가 이런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해서 내가 제대로 된 내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나를 정돈할 기회가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글쎄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사소한 것들도 있죠. 하루에 성경 세네 장씩 읽으셨으면 벌써 한 번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강의 제대로 하루 세네 장씩 읽었으면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서 알고 있는 지식량은요, 지금보다 현장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치열하게 그래도 주일 설교 지켜내시고 기도 시간 지켜내셨으면요, 지금 성품보다 조금 더 나아져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정도라면 제가 감히 얘기해드리지 못하겠지만요, 지금보다 확실히 나아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 5개씩 10개씩 하루에 외우셨다면 지금보다 영어를 잘하시겠죠. 내 인생에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힌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때 좀 화가 나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했다면, 내가 귀찮은 사람들을 좀 챙겼다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싫어서 조금 더 앉아있었다면, 미적거리는 관계들을 좀 끊어냈다면,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 그만 만났다면, 내게 해로운 취미는 그만했다면, 내게 필요한 일들을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지금이랑 조금 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남의 탓이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두 번째 문제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들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세 번째 문제는 게으름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으름은요,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막연한 낙관론이라는 이런 이끼 같고, 이런 곰팡이 같은 거는요, 하나님의 햇살, 진리의 햇살에 비춰보면 사라집니다. 그쵸? 근데요, 뭐가 있을 때 자라날 수 있어요? 합리화라는 차이만 있을 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합리화가, 게으름의 합리화가 그들 가운데 그늘을 제공할 때, 그 속에서 곰팡이처럼 게으름이 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합리화의 그늘만을 걷어야, 이 무질서함의 균들을 걷어야 우리 안에 그런 게으름의 독버섯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게으름을 만들어내는 차양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몇 가지만 표현치자면서 얘기합시다. 해도 되겠어? 라는 생각. 이게 게으름의 합리화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게으름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게으름은 이런 간단한 한 문장을 합리화합니다. 해도 되겠어? 그럼 안 해야죠. 그렇죠? 해도 되겠어는 무슨 생각이에요? 해도 되겠어? 근데 내가 안 될 수도 있는 걸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몇 년을 심하게 고생해서 그걸 했는데 그래봐야 아무것도 안 되면 난 헛고생한 거잖아. 그러면 안 하는 일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해도 되겠어가 갖고 있는 개연성이죠. 그래서 그 해도 되겠어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뭐 보장이 없잖아 라고 안 하기 시작하죠. 해도 되겠어 이슈를 생각해 봅시다. 해도 되겠어? 그럼 안 하면 어쩔 건데요? 해도 되겠어라는 이슈에 하면요, 확률이 줄어듭니다. 안 될 확률이 줄어들어요. 될 확률은 늘어나고요. 아예 안 하면요, 안 될 확률이 더 늘어납니다. 될 확률은 줄어들고요. 그럼 어떤 쪽을 해야 됩니까? 해도 되겠어? 이건요, 굉장히 멍청한 자기속임의 질문이에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요? 글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 그 사람은 그 안 한 상태로 몇 년 뒤에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쪽 길에 가도 안 될 수도 있다는 확률 때문에 아예 안 될 이쪽 길을 가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사람은 확률로 움직입니다. 그래도 될 저쪽 길을 가는 것이지 아예 안 될 이쪽 길을 가지 않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예 안 하면 아예 안 될 텐데 왜 그 길을 가죠? 간단한 생각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 했던 얘기죠. 안 해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한 낙관입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떤 기회가 내 인생에 찾아와서 무슨 일인가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나중에 하자. 다른 말로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우울하거나 특별히 센치멘탈하거나 특별히 화가 나거나 특별히 짜증나거나 특별히 피곤하거나 특별히 지루하거나 특별히 답답하거나 특별히 기분 좋거나 특별히 열정적이거나 특별히 즐겁거나 특별히 쉬고 싶거나 특별히 햇살이 비치거나 특별히 비가 내리는 날이죠.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되는데 365일에 그 특별한 날을 다 빼면 8일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8일 정도는 왠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나와요. 살다 보면 24일 정도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 정도 굶는 날이 오는 거죠. 그 8일이 와요. 그 8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렇게까지 해야 돼? 투자 대비 효과가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인생은 비쌉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괜찮게 들고 있는 건요. 다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제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도 중요한 내 내적인 변화를 내가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이면 현재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현재 인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프랙티컬한 건 마지막 나만 왜 이럴까? 여러분들은요 어디서 깜짝 놀랄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로 줄여두면 노력하지 않고 성공한 이야기를 전산처럼 알고 있어요. 내 친구는 어떤 애였는데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하고 성격도 못난 애가 진짜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함께 모든 인생 해결됐는데 그건 전설 같은 이야기. 사실은 실체가 없는 내 인생은 얘는 이래서 저래했는데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회사에 들어가서 블라블라블라 걔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준비도 안했고 블라블라블라 우리는 전설 같은 얘기를 갖고 있어요. 나보다 못난 애가 별로 노력 안 하는데 나보다 잘나진 이야기. 그래서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는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어떤 그 전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설 말고요. 여러분 옆을 보세요. 그냥 여기만 둘러보셔도 됩니다. 여긴 전설이 없어요. 여기 노력 안 하고 특별히 잘 된 애도 별로 없고요. 노력했는데 특별히 안 된 애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요, 우린 그 대부분 그런 커넌스에 속에서 살아요. 왜 한두 명의 예외가, 두세 명의 변수가, 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왜 샴쌍둥이를 보시면서, 왜 하나님 나는 머리를 하나로 태어났나라고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뭐가 달라요? 예, 그 정도 변수가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기 그런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운이 잘 맞아서 어떤 사람을 만났던 경험도 있어요. 누군가의 추천으로 내가 노력해도 갖지 못하는 기회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하지만 90%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저한테 지금 90%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건 아니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억울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일어난 기준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려고 화내는 건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게으름의 사고방식의 포인트는 뭐냐면 김남용 상이 표현하신 게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게으름이라는 책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 중간쯤이면 진짜 듣기 싫어요. 저처럼 한번 설교 끝나는 거 감사하십시오. 네, 한번 읽어보실 만한 가치 있는 책이에요. 내용이 아무리 좋진 않다 할지라도 선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게으르면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게으르면 디펜스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을 한번 쫙 그어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김현 목사님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김현 목사님은 게으름을 왜곡된 자기애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게으르면 좋은 거야. 다른 편으로 게으르게 하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가 있더라고요. 그냥 퍼지려고 하는 나를 되게 퍼지게 해주는 게 나를 향한 최대한의 존중이고 배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퍼지려고 하는 나를 퍼지게 해주고 놀려고 하는 나를 놀려고 해주고 쉬려고 하는 나를 쉬려고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나를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아끼는 방법이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고 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내면을 황무지처럼 방치해 놓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요. 자기의 내면과 인생이 황무지처럼 방치되지 않고 그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정돈된 밭으로 정돈된 논으로 아름답게 기경된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이고 존중이고 사랑입니다. 그렇게 내뱅개쳐져서 어디에서 날아온지 모르는 씨앗들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과 문화와 취미들이 내 인생을 다 잡아먹게 만드는 거 말고 그게 어떻게 자기를 아끼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배려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약한 뿌리의 핵심은 이 게으름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으름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으름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으름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나를 배려하는 방법이고 나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뒹굴거리게 해주는 게 여러분을 향한 최대한의 배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만족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게으름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나는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아 이거 해야 소용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안 해도 괜찮지 않아? 나중에 하자.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서 이것을 디펜시브로 시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그 덩크를 뽑으셔야 돼요. 게으름은 여러분들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들은 하고 사셔야 되고요. 이거 해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일들도 도전하셔야 되고요.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남들이 어떻게 했건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사고방식이 여러분 안에 독버섯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얘기. 하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게으름을 미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게으름을 미화시킬 때 쓰는 게으름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게으름을 추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게으름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느림의 미화. 내가 생각해 그 게으름은 어떤 뭐 바보성자, 게으름 바보성자 얘기하는데 책 이름이 생각해요. 그런 게으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한 책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로켓처럼 날아다니는 현대인의 삶을 반발하는 거죠. 지금 거기서 게으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성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리프레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방치,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방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방치라는 게 그래 내 인생이 어떤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근육은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골머리에서 살아왔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깥바람을 쐬고 햇살을 쐬야 될 때도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나 영화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친구들이랑 무목적적인 식단을 열심히 떠야 될 때도 있어요. 항상 진지하게 뭔가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쉼표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자주 열을 방치합니다. 방치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6년 동안 땅을 농사를 지었으면 그 땅은 황폐가 됩니다. 그러면 10년째는 하늘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쉬는 거예요? 황무지예요? 방치된 거예요? 아니죠. 토양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토양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꼭 필요해요. 누가 그걸 게으름이라고 합니까?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에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달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15시간, 18시간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걸 뻔하게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키워서 디펜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조건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느림의 삶의 미학들이 있다. 블라블라블라. 좋은 얘기입니다. 전 그 얘기에 전혀 반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디펜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하십시오. 쉼을 가지세요. 그리고 옥토로 거듭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정신 차려서 황폐하셨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럼 좀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신성한 노동입니다. 그건 신성한 노동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지향하며, 내가 나에게 쉼표를 주는 거면 적극적인 운동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요, 텔레비나 보고, 영화나 보고, 놀러나 가서 삼분 쓰지 않아야 될 거 있죠? 그보다 조금 더 명상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운동을 하거나, 산을 타거나, 길을 걷거나, 다양한 방면의 책을 읽거나, 내가 모르던 사람들을 좀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필요하겠죠, 그 시간이. 그렇죠? 앞부분에 방치가 좀 있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전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해서 출근해서 저녁 8시 9시에 퇴근하는데, 제가 게으르다는 누가,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존경하고요. 사랑합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전 여러분보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과도한 노동에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역이 있죠. 그렇죠? 자기 사회적 업무에는 게으르지 않으면서 자기 내면을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면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운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내면을 게으르지 않으면서 관계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사람을 대한 태도나 삶을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관계 문제를 발생합니다. 내가 다른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신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거기 서 있고 하나님과 내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어느 날 뭔가 해줘야 되는지라는 내가 수동적인 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신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다른 건 다 되는데 자주 이런 사람들도 있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거에서 노동하는 거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에서 이런 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적 이슈나 신앙적 이슈에 대해서 하는 건 다 하는 것이고 그게 의미 있는 것이고 사회적 이슈에서 소소한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들은 그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되게 허세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게을리시는지. 여러분들 내면에 게을리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외면을 더 열심히 하는 걸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폴더가 달라요. 여러분 수학 점수를 아무리 올려봐야 100점이면 끝이에요. 200, 300, 400, 500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어 점수가 20점이면 수학 점수 99점 되면 됐을 때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99에서 100의 싸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 틀리셔도 돼요. 근데 20인 영어 점수를 80, 90까지 올리셔야죠. 아니 70, 80까지 올리셔야죠. 아니 50까지라도 올리셔야죠. 그러면 전체로 삶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역을 인정하세요. 내가 어디에 계획인지. 내가 24시간 그냥 잘 열심히 한다는 허튼 짓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계획인지 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세 가지 반대쪽 얘기겠죠? 그럼 뭘 해야 되죠? 내가 네거티브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이제 파지티브로 가봅시다. 아 이제 조금 편하네요. 그쵸?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긍정적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낙관을 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은 되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눈물로 씨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하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일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동적 낙관의 문제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관도 되게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해봐야 안 될 거라는 생각도 그렇죠. 비관은 해봐야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세상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비관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로 가라는 거예요? 능동적 낙관이라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씨를 뿌리면 단을 거둘 수 있는 곳이에요. 일을 하면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선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능동적 낙관을 가십시오. 내가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나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도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능동적 낙관을 가질 때 우리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사랑과 교회에 필요했던 것들은 그저 앉아서 천국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있었던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 안에 천국을 더욱더 치밀하게 구현나가며 그것들을 세상으로 샘플링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랬어야 됐어요. 여러분 대사랑과 교회가 왜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수동적 낙관에 빠진 좋은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좋은 사람들.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요, 막연한 낙관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사다리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기가 불태운 거예요. 게을리게. 이 막연한 낙관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걸어나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 사다리를 불태워버린 다음에 언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언제 어떻게든 되지 않는 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큰 당혹스러움과 분노와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스트럭을,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 난 버림받았나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뭐 이런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걸어나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능동적인 낙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구현해내는 그 과정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 속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시죠? 투데이 기준으로는요, 이쪽이 더 스트레스 받아 보여요. 그렇죠? 막연한 낙관을 가진 애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해서 뭔가 될 것 같거든요. 마음 편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죠. 다른 한 애는요, 두려움 속에서 씨를 뿌려요. 울면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보십시오. 누가 더 잘 돼 있는지, 제대로 돼 있는지. 막연한 낙관은요, 정말 오늘에 대해서는 효과 만점입니다. 막연한 낙관은요, 먹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져요. 근데 그거 내성성으면 진짜 큰일 나요. 우리 그런 상태를 가시면 긍정적인 낙관을 해주십시오. 씨를 뿌리면 거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관론에 빠져보셨다면 이 얘기 얼마나 큰 희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난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것에서 걸어나와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능동적인 낙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너무 멀어 보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이유는요, 내가 저기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1cm짜리 막대기에 붙이면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어느 세월에 하느냐는 생각을 들어요. 하지만요, 인생은 그런 식으로 걷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 멀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들 가치, 여러분들 정서, 여러분들 생활, 여러분들 능력, 여러분들 관계, 여러분들 생활에서 오늘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뿌옇게 파스텐톤으로 하늘에 던져 그렇지 하나님 저는 언제 괜찮으시나요? 주의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이런지 하늘에 던져봐서 그렇지요. 사실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만 얘기하고 그 문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만 얘기하고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해요. 왜 우리가 자꾸 너무 큰 주제로 가는 줄 알아요? 요 작은 걸 하기 싫어서 그래요. 오늘 할 걸 하십시오. 신앙을 제대로 잡고 싶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죠. 언제부터 안 했어요? 하라고 3년을 얘기하고 4년을 얘기하고 5년을 얘기하고 10년을 얘기해도 안 하죠. 언제 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날, 기도할 수 있는 날, 1년 8일. 그리고는 언젠가, 또 오늘은 아니고, 관계적인 건요? 사회적인 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막 얘기하긴 즐기지만, 막상, 그래, 이건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라는 긴 토론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작은 행동을 시작하지 않는. 마치 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긴 토론을 할 때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양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실은 작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오늘 해야 될 걸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생산자의 사고를 가지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안 하는 건 더 소용없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다고요?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만 그러나요? 아니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방치되면 좋은가요? 아니요. 내가 방치해도 황무지가 된 건 나중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굉장히 비참하게 느낄 거예요. 그냥 그건 나를 사랑하는 방식도 아니고 존중하는 방식도 아니고 배려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나는 절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결론합시다. 진짜 결론. 아, 원고를 만들고 50분 을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사랑해요, 여러분. 알죠? 스팸 싸지 마세요. 공격적으로 드린다고? 그래, 뭐. 그렇지, 뭐. 스팸 싸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제일 일부러 독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저는 간이 얘기하는데 성경 톤보다 다운시켰습니다. 성경은요, 게으른 사람은요, 독버스처럼 번져나가니까 병리시키라고 했어요. 왜요? 게으름의 사고방식은 사람한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어?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열심히 해도 되려는 사람들 사이에 껴있을 때 그 사람이 미치는 나쁜 파급력이라는 건 큽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치 그 사람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은 한 사람한테 유포시키잖아요. 그런데 격리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신앙의 전통 속에 서 있는 사람일 리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선명한 선을 그리십시오. 왜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 선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여기를 공격합니다. 지속적으로 디펜스에서 이 사고방식의 유입을 막으려고 해요. 게으름이 나쁜 것을 고쳐야 된다는 사고방식을요,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고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이 선을요, 어떻게든 흐리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을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오늘 선명하게 그리세요. 딱딱해도 괜찮아요. 선명하게 그리세요. 내일 당장 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그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면 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안 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비극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이상한 나라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면 되는 그 농부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선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시작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은 안 좋은 겁니다. 자기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은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건 게으르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꾸어 나가는 이 두 가지 선을 여러분들 선명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선에 죄책감 느끼십시오. 이 선에 내가 문제라고 느끼세요. 이 선에 내 문제를 바꾸고 싶다고 느끼세요. 선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 선을 옮기고 싶어 하지 마세요. 이 선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이 선 자체는 거기 두십시오. 그리고 그 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휴먼빙도 다른 사람의 일거리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래서 날 매겨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래서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가 벌린 일을 수습해줘야 되고 어떠한 인간도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은 선명하게 그리시고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담을 거든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싸늘한 소리를 따뜻하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묻습니다.